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성령님의 감동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 지금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했던 TV쇼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자신의 집에 굉장히 귀한 물건인 것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명품인지 가치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TV쇼에 갖고 나오면 이 감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감정을 한 후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명품인지 보잘것없는 건지 그거를 감정을 해주고 그게 지금 만약에 누군가에게 판다면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매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가격을 이렇게 탁 적어요. 그리고 그 감정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적은 가격을 탁 적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건 재미상 하는 건데 얼마나 비슷한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오랫동안 우리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궁금해서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게 소중한 걸 줄 알고 정말 좋은 물건인 줄 알고 열심히 닦고 잘 보관해서 갖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별 값어치 없는 그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본 그 방송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 아나운서인데요. 이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많이 줘가지고 누가 자기한테 정말 고맙다고 선물로 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평론가가 모양만 우선 탁 보고 야 이거는 고려 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기대감이 한껏 올라간 거예요. 고려작이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 모양은 청자가 나오기도 전에 있었던 그 초기작이다 이러니까 더 업된 거죠. 야 이게 도대체 얼마나 값어치가 있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라 옛날 거를 흉내내기 위해서 그냥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감정가가 얼마냐? 0원인 거예요.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선물을 받고 좋아했고 또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잘 보관해 놨었는데 사실은 가치가 하나도 없는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늘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정말 헛되지 않은 삶인가 헛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늘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인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것이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서 살아온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냥 누군가 신을 믿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죽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게 진짠가? 가짠가?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가? 가짜 신인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라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이 창조됐는가?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가 맞는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신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인가?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는가? 하는 질문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계속 확신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그분에 대한 확신조차도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특히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과 실제로 내가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의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제가 군대 있을 때 제가 자대를 딱 가니까요. 저한테 딱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 뭐하다 왔어? 그러는 거예요. 군대 가면 다 이거부터 물어봐요. 너 뭐하다 왔니? 학교 다니다 왔습니다. 무슨 학교? 신학교 다니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부터 상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등병인데요. 매일 저녁마다 고참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제 옆에 눕기 시작했습니다. 희한하게도요. 그러면서 이러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제가 점장이도 아닌데 전문 상담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갔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다음부터 한 명씩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보초를 쓰려고 이제 밤에 탁 나가서 이 초소 앞에 총을 탁 들고 있으면 고참이 딱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나는 이러이런 경험을 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참이 한 명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원래 불교였었는데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게 돼서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니 그전보다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좋은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형이 교통사고로 당해서 몸이 불편해지고 뭐 이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다시 그냥 기독교를 포기하고 불교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신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신앙에 대한 고민들, 자기가 생각했던 또는 다른 사람이 소개했던 예수님과 자기가 생각했던 게 달랐던 그런 고민들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또는 하나님의 역사와 내가 경험하는 삶의 내용들이 달라지면 우리는 진짜 이게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참이신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인가?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특히 문제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노력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섬기기도 하는데 고난이 겹치고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진짜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도 선조들도 자신들이 어려운 상황을 닥칠 때 이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던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라는 사람이고요. 아비야 반열이라는 그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은 아론 자손의 딸이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도 제사장 가문, 엄마도 제사장 가문의 전통적인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순수, 믿음의 가정. 뭐 요즘 뭐 이런 얘기로 할 수 있겠죠? 우리 집안은 몇 대째 목사 집안입니다. 뭐 이렇게 목사님 중에 얘기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집은 뭐 4대째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집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컸고 어렸을 때부터 믿음 안에서 성장했고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부모들은 원래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다가 노년이 되었을 때에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낳은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자식을 못 낳다가 이 자식을 낳으면 굉장히 귀한 자식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태어나셨냐면요. 저희 할머니 얘기예요. 그냥 저희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절 하나 사당을 지어드리고 낳은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생각하기에는 이 불심으로 낳은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의 사람이 돼서 거기에서 만난 처녀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니까 처음에는 반대가 엄청 심하셨죠. 저희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이제 나중에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만나고 구주로 고백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얘는 불심으로 낳은 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가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예언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사가 직접 찾아와서 얘기해 준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까지도 다 예언해 준 아들인 거예요. 나중에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을 위하여 예비하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부모가 얼마나 철저하게 양육했을까요? 너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말씀해 주셨어. 너는 원래 낳을 수 없는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너를 낳게 해주셨어. 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거예요.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가 성장해서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서 주님이 오실 길에 대하여 예비하고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면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자신을 찾아온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님께 우연히 세례를 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그에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봤을 때 처음 주기 전에도 이미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준 후에도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제자들조차도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분명하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풀실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시기가 드는 거예요. 자기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시기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얘기한 거예요. 스승님, 당신이 지난번에 증언한 그분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많이 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이 진짜 메시아이기에 나는 그분에게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기에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분이 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외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어느 날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원래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선포하던 사람이니까 이 왕의 죄에 대해서 선포한 거예요. 왕이 열받은 거죠. 내가 누구랑 결혼하든 네가 뭔데 그래.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을 붙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둬버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감옥에 갇히신 후에 본격적으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그 사건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증언되는 것들은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감옥에서 듣기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베푸셨는지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적을 베푸셨다는 소문은 제자를 통해서 들었던 겁니다. 어쨌든 감옥에 갇혀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제자를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듣고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데 2절에 듣고라는 단어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이 듣다라는 단어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우리 그 한국말에도 없고 영어에도 없는 문법이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이 있는 거죠. 여기에 이 듣고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가 갇혔을 때 제자들로부터 들어왔던 그 소식을 지금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듣고 있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한순간도 한순간만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이 듣다라는 단어가 어떤 일을 시작하게 하는 원인으로 해석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 맞는지 아닌지를 질문하게 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들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가 예전에는 그래 저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셔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듣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나? 아닌가?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해봐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게 된 원인이 바로 이 듣고에서 왔다는 거예요. 어쨌든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들으면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확실하구나 라고 생각된 게 아니라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을 때 의문이 생긴 거예요. 정말 이분이 오실 그이신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나와 있는 그 옥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은 감옥이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육체가 묶여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감옥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육체가 갇혀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이것으로 보아서 이 세례 요한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의 몸이 묶여있는 거예요.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갇혀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불안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상태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요한은 옥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되는 거예요.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일들을 세례 요한에게 알리자 그가 그 제자 중 두 명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질문을 예수님께 전하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한 번만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 이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확실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던졌다는 내용입니다. 이 질문이 의심이 더 큰 질문인지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확신이 더 명확해지기를 원해서 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증표를 보았고 확신을 가지고 전했던 세례요한조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확인을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증언했던, 그렇게 전파했던, 그렇게 길을 예비했던 그분이 이분이 맞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 맞다, 내가 메시아다, 그래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것들을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7장 21절에는 마침 그때에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는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전하고 계신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듣고 보는 것이라는 이 단어에는 문법적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일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한순간 그걸 본 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봤고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은 사실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5절 말씀, 그 5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된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들은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6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성취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계신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단순한 이적과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지기로 약속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분명하게 답을 주십니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해볼까요? 세례 요한아, 의심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끝까지 붙잡고 넘어지지 않으면 네 삶이 복 있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그 삶이 복된 삶이다. 넘어지지 마라. 끝까지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통하여 듣게 된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어떤 마음을 갖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부분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질문을 하셨을 때 이 질문에 대하여 비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에게 오히려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가 듣고 있는 모든 메시지들, 그가 제자들을 통해서 듣는 모든 이적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넘어지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의인이 잘 되고 악인들은 잘못되어야 되는데 벌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을 보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악하면 빨리 죽어버리든지 아프든지 그 집안이 문제가 생기든지 그 자손이 벌을 받든지 해야 된다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오히려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중에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는데 아니 나쁜 놈들이 더 잘 오래 살고 나쁜 놈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무지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나를 선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전에 나왔을 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것을 시인하는 사람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며 그들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는 늘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들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세례요한같이 묶이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 삶의 문제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 터키에 있던 어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권인 터키로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한 명을 제대로 전도할 수도 없고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찬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해서 눌리는 거예요. 상황에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차를 타고 바닷가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빛인지 바닷가에 어쨌든 가가지고 혼자 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의 상황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돼서 이 터키라는 나라까지 왔으면 자신의 사역을 통해 무엇인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여기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 것인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바닷가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처음에는 원망의 기도를 막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찬양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를 않았다고 해요. 그냥 찬양한 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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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뭐 다른 단어도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확신을 받으면서 다시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꼭 선교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우리가 닥치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맞습니까? 구원자이심이 맞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맞습니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모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겁이 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두려운 거예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어찌할 바가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바다에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밤샘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는 그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너 왜 의심을 했니? 아니면 너 왜 나를 세 번이나 부인했니? 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의 부족함을 아셨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고 있었던 이 유대 기독교 공동체, 이 마태복음을 읽은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도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면 이 마태복음의 이런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서신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인내할 것을, 믿음을 가질 것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다면 그런 표현들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왜 얘기했겠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초대 교회의 성령이 충만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던 그리고 경험했던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동일한 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던지고 있는 예수님, 당신이 정말 구원자이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음성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넘어지지 마. 쓰러지지 마.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돼. 네가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복된 삶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세례요한과 같은 질문을 혹시라도 지금 품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묶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